한 세 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내가 이렇게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찬양을 중단을 했어요. 아이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키위, 키위. 갑자기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과일 맞나? 그래서 되물었죠. 하애라, 너 지금 과일 키위 말하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응, 과일 키위 줘. 키위 먹고 싶어. 키위. 아이의 말은 알아들었지만 도대체 가정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중에 애가 갑자기 그렇게 좀 투정 부리듯이 키위를 달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비슷한 또래 둘째 그리고 첫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얘? 곰곰이 그때 생각하던 둘째가 아! 아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계속해서 키위가 나오잖아요. 무슨 찬송가에 키위가 나온다는 거야? 하면서 그때 부르고 있던 찬송가 가사를 다시 봤습니다. 420장이고요. 1절입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2절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3절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4절 너 성결키 위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키위가 떠오른 거죠. 1절, 2절까지는 이 아이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참았을지 모르지만 3절, 4절 계속 키위가 반복되니까 당장 키위 가져오라고 떼를 쓴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를 이게 이 키위로 시험 들게 한 거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참 가족끼리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을 겪거나 만나면 우리가 시험 든다고 하죠. 시험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는 테스트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그 목적이 아주 선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혹은 갈등 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썼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것과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이 돼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나 사탄이 하시는 시험 둘 다 그냥 시험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둘은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시험인데 즉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이 유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시험이고 사탄이 주는 것은 유혹이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는 것은 시험이고 사탄이 주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면에서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죠? 죄 짓는 게 만약에 고통스럽다면 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는 그 첫 맛이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다 속는 거죠.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과 위로를 그냥 마냥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근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길들이지만 그 단맛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용인하고 타협하고 그 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죄의 그 채찍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채찍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찢어지고 이제 상하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또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시험의 주체가 달라요. 한쪽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한쪽은 사탄이 시험하고 그리고 목적도 달라요. 한쪽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그 은혜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반면 사탄이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걸려 넘어짐으로써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지목함으로써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결국 떠나도록 만드는 그 신앙을 깨뜨리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시험의 주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번민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데 내가 넘어가서 지금 그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는 나쁜 목적으로 주는 시험도 둘 다 공통점은 고난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적을 위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넘어져서 이렇게 아픈 건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인지 사탄의 템테이션에 넘어짐으로써 지금 겪는 고난인지를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났다,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더 큰 다음 단계로의 믿음의 도약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테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왠지 모를 그 안에 불편함이 있다. 뭔가 짙은 안개처럼 뭔가 불투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뭔가 관계에 깨림칙한 것들이 껴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방편들을 내가 활용을 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해도 나에게 기쁨이나 시원함이나 감격보다는 그냥 여전히 아무렇지 않다,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 가운데 더해서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는데 실제 내 그냥 삶을 돌아봐도 형편이나 환경, 관계들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어서 내가 계속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용인함으로써 그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떤 고통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그 주체가 사탄이죠. 이것은 유혹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를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들 예수님을 이끌어서 사탄의 시험 아래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세 번이나 템테이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 딱 왔을 때 일거에 그냥 목을 쳐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로 보아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캠페인으로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만 보면 좋겠는데 내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 좀 맞지 않는 나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관계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죠. 여러 시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시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험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주는 샘플로서 지금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이런 시험 때 너희는 이렇게 하거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험 받으시는 걸까요? 다시 얘기하면 단지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험 받으시면서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해라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도대체 예수님은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진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모범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부터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 올리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로서 지금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유혹과 그리고 저주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여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의아할 수 있어서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이 약속한 구원자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약 30살쯤 되실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3년간 구약 성경이 약속한 모든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메시아로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피셜리하게 하신 그 첫 번째 두 가지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올 때 극구 만류하면서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루어야 한다 라면서 극구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데 가장 먼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으로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자신과 언약으로 묶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지만 그 요단강에 잠기실 때 죄인의 이름표를 바로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을 예수님이 타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공식적인 죄인이 되었던 자리가 바로 세례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부터 자신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것을 아시고 세례의 자리에서 그렇게 죄인이 되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죠. 죄를 속함받는 제사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제사자가 죽어야 하지만 어떤 형벌이 내려집니까? 그 죄가 전가되었다고 된 그 양이나 염소가 도살이 되고 찢겨지고 피 흘리고 불태워져서 그 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죽음의 삭슬 대가를 이 양이 대신 치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죄 없으신 순결하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죽기 위해서 오피셜리하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로서 등극하신 자리가 바로 그 세례 자리였단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메시아로서 마치 내가 영원 전부터 이때를 기다려왔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위해서 그 자리로 먼저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아라,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냥 아들 예수님만 기뻐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의 순종과 자발적인 죄인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될 저와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죠. 성부, 성자, 세례받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세례 자리에 모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의 구원, 이 해방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시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세례에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시험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아주 불리하게 금식하고 줄이고 힘든 상황에서 광야라는 그 척박한 곳에서 추위와 어둠과 야생동물의 위험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도 사탄에게 아주 불합리하고 불리한 상태로 마치 사탄에게 조리돌림 당하듯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셔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받으셨다, 40일간 줄이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광야와 40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려주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함축된 표현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시험을 받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어요. 또 그들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받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철저히 이스라엘은 그 과거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등장하는 광야와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리마인더 해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이 광야와 40이라는 숫자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다다를 수 없었던 실패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실패자였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그래도 우리는 걸어가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게 뻔합니다. 우리는 실패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구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사탄의 시험에 맞서서 최선을 다한다 해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시 페일할 거고 우리에겐 그러므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와 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공식적인 메시아가 되셨고 죄인의 대표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의 대표로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넘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시험의 대표자 자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사탄의 시험에 이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한 싸움이었고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류의 대표로서 이 싸움과 시험에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고 예수님이 얻으신 이 완전한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모든 시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통과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번이 시험 앞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 너 왜 그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손 내밀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보란듯이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하고 못함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영원 전부터 그토록 기다리시고 기다리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얻은 그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어떤 시험도 저와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 충만하셨지만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이 있다는 말이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으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만약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더욱 강화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그 다음 차원의 놀라우신 예비된 은혜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 찾아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넘어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기 죄의 결과로 반대로요 자기 죄의 결과로 템테이션, 유혹을 받아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우리 중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런 분들을 더 낙심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죄의 달콤함은 잠깐이에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거나 여러분의 미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서도 우리를 결코 책임지거나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할 때 사탄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꼬실 때는 언제고 유혹할 때는 언제고 우리가 넘어져서 고통하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아니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당하라. 정죄하고 우리를 완전히 포기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요, 내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내 죄였어요. 내 잘못이었어요. 내가 유혹에 넘어진 건 나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응당 대가를 받아서 아픈 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아픈 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 죄로 넘어졌을지라도,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아플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넘어진 자녀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는 것 제가 정말 알겠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너 이제 와서 왜 그러니라고 하나님은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친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난과 고통의 시험을 친히 겪으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죠. 저 여러분을 정말 이해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있다고. 죄가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인성을 취하셨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시험당하실 때 주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인성을 취하여 그 유혹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넘어지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이해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요, 그 실패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정죄와 유혹의 사슬을 내가 끊어줄 테니 너 나에게로 오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죄의 자리에 쓰러져 고통한다 해도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 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내 죄로 겪는 고난 중에 아파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바라볼 때 주님은 은혜의 손 내밀어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수렁으로부터 건져 올려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그분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누리는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사탄이 정죄할 때 우리 할 말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로 왔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승리를 나에게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죄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이라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